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매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13기 구뉴스코 학생들이 이제 기국 발표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첫 테이프를 이제 인천에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공연을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참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그런 댄스에다가 또 마지막에 트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눈시울을 이렇게 적셨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가 기빈들 초청에 와서 언론 또 방송 관계자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그 트루 스토리를 보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눈물이 나는지 그 여학생이 엄마가 소경이어서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다가 고통을 하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돌봐주지도 못하고 잘 키우지도 못할 것 같으며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제 원망하던 그런 학생이 탄자니아에 가서 지내면서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그 엄마에게 전화하는 내용이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목에 여러분들도 참 눈물이 많이 나죠? 예, 아예 못 보신 분들은 인생 4분의 1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보면은. 서울 공연 때 꼭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여학생 마음에 변화되어서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는데 늘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던 마음이 야,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무엇이 저 마음을 저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소망 가운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소망 가운데로 바꿔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트루 스토리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14기로 나가는 또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14기 학생들 수료식에 제가 참석해서 한 학생의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 또한 그렇게 마음에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학생은 자기 가족 중에 두 명이나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차마 이제 자살은 못하고 내가 안 보면 집안일을 안 보고 이제 내가 아예 객지에 가서 살면 고통 안 하겠지 싶어서 대학을 타 지방으로 가서 다니는데 더 고통스럽더랍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서 여학생인데도 술로 그냥 타락된 삶을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서 군유스코 학생들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본 거예요. 기간이 1년인 걸 보면서 야, 저거 나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어디론가 떠나서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집안에 어렵고 힘든 거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서 해외 군유스코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내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포스터를 학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띄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왜? 다른 학생들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이 학생이 훈련받으러 와서 지내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고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뭘 봤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가족 중에 두 명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가 바보스럽더래요. 그리고 그런 어두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해 보이더래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있는 저런 마음의 저 어두운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학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수료식 때 수천 명 앞에서 수양회 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수료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천 명 앞에서 자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번 14기 학생들은 막 가기 전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또 많은 감동을 줄까, 막 이번에는 14기 학생들을 보내면서부터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갔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 기수마다 교육 발표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군유스코를 갔다 와서 그냥 함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꾸 그 퍼센테이지 올라가면서 학생들 마음에서 더 이제 교회와 함께하고 또 그 교회 안에 많은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귀국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걸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2회 공연을 꼭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한 번은 인천 시민을 위해서 하고 한 번은 우리 또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초청할 사람들 초청하고 야, 이렇게 2회 공연을 하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참 많은 요 근래에는 참 많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3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또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학생들 마음에 많은 고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야, 이 시험 한 번이, 고3 때 이 시험 한 번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싶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학에 또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데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생각을 하나 바꾸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걸 바꿀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고를 하나 바꾸질 못해가 고통하고 어려운데 제가 학생들에게 생각만 하나 바꿔주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학생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고 길이 보여지고 아, 내 인생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전해주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다 벗어나요. 지난 수요일 날은 베냉 대통령이 특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 목사님께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냉 이제 대사관이 한국에는 대사관이 없고 일본에 이제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제 일본이니까 대통령이 그 일본 대사한테 지금 한국에 가서 박옥수 목사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이제 대사분이 어디 계셨냐면은 호주에 이렇게 있었답니다. 대통령이 전화가 와, 너 지금 어디 있냐? 아, 예, 호주에 있습니다. 뭐 하냐? 예, 이 호주에 국무총리 만날 계획 갖고 있고 거기에 또 뭐 브리핑할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와 있습니다. 너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박옥수 목사를 만나라. 아이고, 저 대통령 각하, 제가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너 목 날라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대통령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래요. 한번 한다카면 이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 목 날라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대통령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을 이제, 베냉에 한번 와서 이제 논의하자고 한번 초청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베냉 대통령이 땅을 우리 IYF를 위해서 3만 평이나 되는 땅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대학교 옆에 아주 좋은 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뭐 할 건지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IYF 센터를 지어서 청소년들을 이끄는 일들을 할 거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방송국도 하고, 땅이 3만 평이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보면은.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같이 논의하자고 3월 중에 꼭 한번 오시라고 이제 초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2015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와질랜드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국왕이나 총리나 뭐 이런 분들 초청을 받아서 가서 IYF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하냐면은 이 마인드 교육을 이제 교과 과목에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 교사들, 교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훈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 가르치는 이제 커리큘럼이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할 거라는 그걸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대학교에 이제 제출했던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걸 선교사님에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도 이제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베냉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내년 4월 달까지인데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일들을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대통령이 특사를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특사를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지? 특사를 영접하는 건 이제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 같잖아요.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분을 깍듯이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야 될지도 잘 모르죠. 보면은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 특사라서. 근데 하나님이 막 너무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게 우리는 참 어렵게 이제 이분을 모시는 부분에 이제 참 이렇게 어렵게 잘 섬겨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왔다 갔고, 또 이제 올해도, 올해는 월드캠프 때 이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내와 같이 참석하기로 이제 돼 있어요. 그 소식을 듣더니만, 이분이 자기를 꼭 그때 좀 초청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져가지고 이분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그때 꼭 자기를 좀 초청해 달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초청해 드리려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 꼭 초청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 오랜 친구처럼 너무 편안하게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물도 이렇게 드리니까 이거 대통령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당신하고 당신 아내를 위한 거라 하니까 그럼 절대 대통령한테 이거 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한테 갈 때는 또 대통령한테 선물하겠다고. 참 감사한 게 외국 사람들 선물할 때 참 편한 게 뭐냐면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인삼이 좋고 홍삼이 좋다는 걸 아셔요. 그 이분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무슨 차 드냐면 인삼차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은 그런 종류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보면은. 선물을 하는 것도 참, 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야, 이런 분한테 뭔 선물을 할까? 참 머리 아픈데, 인삼이나, 뭐, 인삼차나, 홍삼, 뭐, 이런 종류 드리면은, 어떻게 그 아프리카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인삼이 좋고, 홍삼이 좋다는 걸 아셔가지고, 선물은 특별히 고민 안 해도 이제 되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우리, 학생들, 군유스쿨 학생들 사진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사진전 보고, 그 다음 강북에 이제 귀국 발표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이제, 귀국 발표회 공연 보고, 또 이분도 이제 학생들 위해서 축하 메시지도 한번 전해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도 다 듣고, 정말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 있다가 이제 헤어졌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가면 너무 복된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안 들어가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 이끌어 가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냐면은 그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앞으로 어떻게 삶이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있을 수 없는 말이 요즘은 생겨, 신종어로 많이 생겨나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이제 집 가진 거지다 이 말이죠. 옛날엔 집을 가지면 부자죠. 그렇죠? 집을 가진 사람은 부자인데 요즘은 집을 가진 거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땅을 사놓으면 돈을 벌고 집을 사놓으면 돈을 벌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이 관념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오히려 요즘 이 시대는 반대로 집 사놓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교제를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가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할 일도 많고 봉사할 일도 많고 섬길 일도 많지만은 나는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집을 사고 그 이제 집을 사서 융자를 갚을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달리면서 융자를 부어 넣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빚 갚은 그게 남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날라가 버려. 집값이 뭐 수천만 원 떨어져 버리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살 때보다도 더 떨어져 가지고 원금도 이제 손실을 보면서 막 그 집도 지금 빨리 처분하려고 처분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매님들이 직장 안 가고 봉사하고 그냥 산 게 그게 훨씬 더 잘 된 건 거예요. 왜?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 직장 다녔는데 그 돈이 집 사는데 이제 집 융자 갚는데 다 들어갔는데 한 푼도 남는 게 아니라 다 날라가 버리고 원금까지도 이제 집 살 때보다 더 떨어져 버려 손해를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자매님들은 교회 봉사하면서 마음 쓰면서 함께 하면서 교회 섬기지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 삶이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보면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무대를 우리 굿뉴스코어 학생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에 합창을 할 때는 전통복을 입고 나와서 이들이 다 이 무대에 서서 찬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이 예배당을 다 채우는 이런 행사를 갖는 경우가 몇 번 없잖아요. 교육 발표를 하면은 우리가 길도 좀 이렇게 오솔길이고 또 주차장도 부족해서 여기서 하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 자리가 정말 그렇게 빛이 되어서 작은 별이 되어서 돌아온 그들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쓰여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싶어서 원래는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귀한 간증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에 저렇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저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줄 수 없는 걸 교회가 해주고 주님이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의 1위가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이제 1위였는데 지금은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와야 취업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학생들을 어학연수 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가 둘 있고 셋 있으면 둘씩 셋씩 그렇게 해외 보내지요. 예. 아마 모르겠어요. 인천에 웬만한 부자들 아니고서는 자기 아들, 딸들을 해외 어학연수 둘씩, 셋씩 보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못 보내요, 보면은. 근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고, 심지어 삶에 어떤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 삶이 어렵고, 뭐 신용불량자가 돼도 학생들 어학연수로 가듯이 단기 선교사로 굿뉴스코어로 보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부모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 어느덧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어느덧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섬긴 게 가장 복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온 게 가장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야 이렇게 주님을 섬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안 그런데 하는 분 있으면은 여러분 계획을 버리고 여러분 삶의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야, 저 황폐되었던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저 학생들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이었고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땅이라서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받을 수 없고 어떤 아름다운 마음도 꽃을 피울 수 없고 가시밭과 돌짝밭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밭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며 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 그건 그들의 마음에 경작자가 있어서 그들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해주고 가시를 제거해줬을 때 옥토가 되어서 저런 삶을 산다. 그 마음이 이래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은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게으르다고 이걸 딱 생각을 합니다. 뭘 보고 그러냐면은 넓은 땅을 봅니다. 넓은 벌판을 보는데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가난하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다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조금이라도 빈터가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뭐라도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또 가보니까 넓은 땅이 그냥 농사 안 짓고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배고프다 소리 하지 말고 저 농사 지어가 농사 지어 먹지 저 게으르고 가난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살면서 공항을 나가려고 아침 일찍 4시 반이나 5시 이제 공항을 일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2시간씩 걸어서 가는 걸 쉽게 걸어서 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십리길은 그냥 쉽게 걸어 다녔을 겁니다. 뭐 이십리길 뭐 볼일 보기 위해서 이십리길 걸어가는 거 뭐 그다지 어렵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들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어서 출근을 해요. 아침 일찍 가야죠. 부지런합니다 보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없냐 보면 또 손재주도 참 좋아요 보면은. 근데 왜 가난하냐, 결국은 농사지을 땅은 있지만은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철이 금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또 한없이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땅 놀리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거 보여서 게을러서 그렇다. 결코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때와 시를 따라서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렇게 봄철에 봄비가 와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땅은 있지만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물이 공급되어지면 옥토로 바꿀 수 있는데 물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하수를 개발하면 뭘로 그걸 퍼올립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나름대로 지어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비가 안 오는데 물을 줘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은 땅 스스로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경작자가 있어서 그 땅을 어떻게 경작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씨뿌리는 비유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을 보십시오.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복음적인 부분에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씨는 말씀입니다. 이 씨앗은 씨앗 속에 이제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천국 말씀, 복음이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이 씨가 이제 이 씨가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 생명이 들어있는 씨가 있고 생명이 없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이 씨앗에게 생명이 들어있는 그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을 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생명에 말씀이 있는 복음이 있는 교회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가서 생명의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갖고 있는데 밭을 갈 줄 아느냐 모르느냐 밭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씨를 막 뿌리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막 뿌리면 이게 능력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고 그 다음 밭갈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참된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서 돌짝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만들고 가시밭에 가시를 제거해줘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경작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들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받고나 너무 감사해서 자기 주변에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탁 와서 복음 좀 들려달라고 전도를 해오면 옆에서 이제 교제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왜? 아니 빨리 복음 전해주지, 복음은 안 전해주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지, 구약의 양 잡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이야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아니 자기 데려온 친구나 자기 이웃이나 자기 친척들 가족들 빨리 복음 전해주면 좋겠는데 복음 안 전해주고 다른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왜? 이게 밭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씨만 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는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돌짝밭이네, 이 사람은 아직 마음밭이 완전 가시밭이네, 복음 전해줘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밭 가는 일을 먼저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 복음에 말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그 말씀 빨리 좀 전해주지, 왜 이걸 안 전해주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말을 자꾸 돌릴까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뭘 몰라서? 밭을 갈아야 될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전해주면 될 줄 알지만은 아니요, 그냥 복음 전해줘봐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에는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네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가 살같이 깨끗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만 장군에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마음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돌이 나만 장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이 상처 위에 손을 넣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문둥병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라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나만 장군은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마음에 마음 밭갈이가 안 돼서 돌이 있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맺고 생명을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나만 장군에게 그 말씀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만 장군 옆에 나만 장군의 마음을 경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나만 장군의 마음에 그 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생각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럼 여기 말씀에 이 종들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의 마음에 경작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으로 딱 차 있으니까 그 마음의 복음이 그 마음의 소망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에게 있는 자기 생각이라는 돌이고 까신 거예요. 이게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있는 동안은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이 마음인데 종들이 나아만 장군의 그 생각을 제해주고 가시를 제해주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생명의 말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지라는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나만의 마음을 경작해 줄 경작자가 필요합니까? 경작자가 필요하죠. 예.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나만의 종들 가운데 아무도 입을 안 열고 마음에 나만의 마음을 경작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한 마음으로 떠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경작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경작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마음에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져서 제대로 이 씨앗이 심겨져서 이 씨앗이 싹을 트고 또 자라서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적인 것이 나타나나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죄는 없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 안 나타나면 재복음반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 한번 들어보라 하죠. 왜요? 혹시 그 마음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어서 말씀과 다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죄 없다 하면 즉시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은 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 돌짝 빠시고 가시 빠시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해야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를 예를 들면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고등어를 넣을 구워서 고등어 토막을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고등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뭐 여러분들이 고등어를 통째로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탁 이렇게 내놓고 안 먹죠? 어떻게 드셔요? 예? 잘라가지고 고등어 토막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고등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고등어 머리가 어떻게 생기고 꽁지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지느러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대답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고등어 하면 고등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야 고등어가 이제 고등어를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접시 큰 접시에다가 고등어 이제 통째로 머리부터 꽁지까지 다 있는 고등어를 접시 위에 한 마리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접시에는 고등어의 제일 맛있는 부위 어디가 맛있습니까? 예? 몸통이에요? 꼬리 부분이에요? 고등어는 뭐니 뭐니 해도 살이 두툼해야 되죠. 몸통 제일 가운데 살이 많은 부분을 한 토막을 딱 접시에 담아놨어요. 그럼 이거 무슨 생선이야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고등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등어 토막을 보고는 고등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등어 토막을 보고는 고등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고등어를 가지고 봐야 아, 고등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파인애플이 어떻게 달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은 파인애플은 많이 먹었지만은 코코넛도 드셔보셨습니까? 예, 코코넛은 나무 맨 꼭대기 위에 이제 달려요. 그 따기가 힘들어요. 맨 나무 꼭대기 위에 달리니까. 그 사람들은 파인애플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파인애플은 양배추처럼 땅에서 그냥 파인애플 한 송이 그냥 딱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뿌리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인애플 이렇게 이제 먹는 거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 다른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그 파인애플 그 밑에를 딱 자른 그게 이제 양배추 뿌리 탁 자르듯이, 배추 뿌리 탁 자르듯이 딱 잘라가 배추 한 폭이 딱 되잖아요. 그것처럼 파인애플 한 송이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어디 나무에 이렇게 막 달려있는 줄 알아요, 보면은. 왜? 이게 뿌리부터 이게 전체를 본 적이 다 잘라가지고 열매만 딱 갖다가 이제 먹다 보니까 어떻게 파인애플은 다 알지만은 야가 어떻게 달리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파인애플 농사를 지으려면은 넓은 땅이 필요해요. 왜? 전부 다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케냐 나이로비에 가면은 나이로비 도시에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 파인애플 농장이 있습니다. 델몬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파인애플 그 이제 농장이 있는데 저는 델몬트 파인애플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드시지 마세요. 왜냐? 케냐 나이로비는 해발 1600m라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은 맛이 없어요. 자연산 파인애플은 이게 달질 않고 정말 맛없는 게 이제 케냐 파인애플인데 델몬트 회사에서 수백만 평에다 그 농사를 지어요. 차 타고 끝없이 달려가도 계속 파인애플 밭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델몬트 회사에서 뭐라 칼라 또 이제 우리나라 회사 아니니까 괜찮겠죠, 보면은. 그 파인애플 통조림은 거의 설탕물이라고 봐야 돼요. 자체로 파인애플이 하나도 안 달란 말입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의 베냉이나 토고나 이런 나라의 파인애플은 굉장히 달아요, 보면은. 모르겠어요. 델몬트만 그런지 다른 회사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가 거기 가서 파인애플 통조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게 파인애플의 단맛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설탕물이구나. 이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 고등어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고등어 통째로 다 있어. 이게 고등어지. 토막 한 토막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고등어라고 말은 맞지만은 그게 완전한 고등어가 아니잖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도 죄 없다고 하네. 예수님이 죄 다 씻었다고 하는 거 보니 여기도 복음이 있는갑다. 예, 그걸 보고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줄 아느냐, 제대로 마음 바깥을 해서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심겼는지 또 삶에서 살펴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나름대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마음밭을 갈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능력으로 임하질 않는 거예요. 죄는 없다는 소리는 다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임해서 그 마음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뿐이라는 이 칭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모 목사님 교회 이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이제서 오래 전에 이제 나온 사람이 있어. 한 15년 전에 나온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고는 안 한다. 아니다. 요즘은 죄인이라고 한다. 그거 어떻게 아냐? 이분이 이제 거기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나 이제 간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 오래전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 깜짝 놀라는 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몇 번째 항목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 있을 때는 그래도 죄인이라고는 안 했는데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밭이 갈려져 있지 않는 가운데 복음의 씨만 다 뿌리니까 제대로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칭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 밭은 안 갈고 그냥 마음대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우리는 의인이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한다 해가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밭을 갈아서 복음을 전해줘야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죄인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소리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냐? 칭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죄 없다, 이게 이제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밭을 가는 밭갈이를 해야 되는, 이게 참된 복음인 것이, 예수님은 그냥 복음 안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바로 네 죄 다 사해졌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밭을 가는데 니고데모는 마음밭이 잘 안 갈려져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장 1절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배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정말 자기가 관직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한다 해서 된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마음에 돌짝 바꿔갖고 가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자, 니고데모에게 자기 생각이 나오죠. 자기 판단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돌짝박과 같고 가시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줘도 예수님이 교제를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판단으로 꽉 차 있을 때 경작이 안 돼 있는 밭이란 말입니다. 돌짝 밭이고 가시 밭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줘도 이 말씀은 능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밭을 갈아서 그 밭갈이를 하고 거기에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뿌릴 줄 알아야 되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아, 이 사람은 아직 돌짝밭이네. 아, 이 사람은 아직 가시밭이네. 이런 상태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능력이 안 돼.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변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네 죄를 씻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네 모든 죄를 사할 거야. 이 복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거듭나야 되나?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니고데모가 해온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지. 복음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 모르. 그 교회도 죄 없다고 하던데, 그 교회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의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그건 토막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제 복음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밭갈이가 필요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고 결론이 필요한데. 죄 없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아 이렇게 내가 도달해 있는 죄 없다, 의인이 됐다,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다,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니까 복음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갑다, 천만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밭갈이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볼만한 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복음 이야기하면 다 복음 있는 교회인 줄 알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 복음반이 왜 있냐. 저 사람은 영적인 게 안 나타나는데, 구원 받고 죄는 없다 하는데 저 사람에게 영 영적인 게 안 나타나네. 마음 밭갈이 다시 한번 받아라는 거예요. 그걸 살핀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 확실하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왜 영이 안 나타날까?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삶 가운데서 자기 생각이 안 버려서 그런가? 구원에 문제가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생명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살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돼. 씨를 열심히 뿌리는 농사, 그럼 씨만 열심히 뿌립니까? 자, 씨를 뿌렸는데 농사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똑같은 땅인데 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텃밭을 조금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밑에 아저씨는 농사가 잘 돼요. 우리는 텃밭 만들어 거름 줘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농사를 지으려면은 땅을 적어도 3년은 거름을 주고 해야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좀 된대요. 아, 저는 농사 짓는 법을 몰랐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잘 나든 안 나든 수확이 된 그 상관없는 계속 해마다 거름을 주가지고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퇴비 사다가 밭에다 뿌려가지고 그에 바로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3년은 계속해서 땅을 가꿔줘야 그해부터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수확을 거두기를 시작한대요.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땅을 경작하는 게 중요합니까? 땅을 경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는 무엇을 중시 여기냐면은 마음을 경작하는 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죄 없다고 한다고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저 사람 마음에 제대로 경작이 됐을까? 영 저 삶이 영이 안 나타나는데 보니까 경작이 덜 돼가지고 저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아서 그런가? 살핀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복음반 한번 더 들어가 봐라, 재복음반 한번 더 들어가 보라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점검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기쁜 소식 성교회 가면 저것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구원 인정을 안 한다. 천만에요. 우리 교회 여기 다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다 인정 안 해요. 왜? 마음에 복음이 능력을 임하지 않아가지고 잘못되면 지옥 가는데, 그걸 불조심 포스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쵸? 받은 구원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제, 왜? 그 영혼 잘 하나 잘못되면 영원한 지옥이고 멸망인데, 그래서 살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은 그냥 죄 없다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땅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의 비유를 목사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고, 다 마음의 밭의 상태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씨만 뿌려진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판단이 버려지면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라는 사람을 경험하려면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판단이 버려져야 됩니다. 성경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니고데모, 이제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가시가 있고 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느냐. 자, 이 마리아의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는 마음에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들어도 능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능력이 되느냐?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이 제해지고 자기 판단이 제해져야, 가시가 제해지고 돌이 제거되어졌을 때 이제 마리아의 마음에 이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의 마음을 경작을 해줍니다. 돌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은 경작자가 그 돌을 제거해주고 가시를 제거해주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경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어떻게 경작해줘?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엘리사벳에 대한 예도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생각이 제거되고 자기 판단이 제거되어지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옥토가 됩니다. 자, 옥토가 된 마음은 어떤 거냐? 38절의 마음이 이제 옥토가 되어진 마음입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마리아의 마음에 생각이 제거되고 판단이 제거된 거예요. 마치 땅에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져서 옥토가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어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경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 판단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냐? 못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되면 신앙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받으니까 야, 이게 능력이 되어지네. 야,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네. 내 삶의 문제를, 내 형편을, 내 어려움을, 야, 이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말씀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걸 보면 그 말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농사를 지으려면은 씨앗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이제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쵸? 씨나락을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그 이듬에 농사를 암만 가난해도 이걸 몇만 배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지을 씨앗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홉에 이제 씨앗이 있으면 이게 한 홉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듬에 농사를 지으면 밭에 가득히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잘 보관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옥수수 농사 지으려고 대롱대롱 옥수수 이제 씨앗 이제 쓰려고 달아놓았는데 배고프다고 그거 달랑 먹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 이듬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지켜이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걸 알면은 내가 딴 거 다 버려도 그거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형편을 택하고요. 자기 방법을 택하고 자기 길을 택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경작된 사람의 마음에는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마음이 경작되어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마음이 경작된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자기 생각이 제거되고 자기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말씀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경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마음이 경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돌짝밭과 같구나. 가시밭과 같구나.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고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만큼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채우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우, 아마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대충 채우고 한 90% 채우고 채웠다, 80% 채우고 채웠다가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적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에서 경작되어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다 보면 조금 이제 거의 뭐 한 95% 채웠는데 조금 남았는데 물도로 또 가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하면 됐죠. 그 한 번을 위해서 또 가는 게 경작되어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구까지 채웠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과 90%, 80% 채우는 사람과 차이가 아주 적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물의 양은 얼마 아니에요. 90%를 채운 사람과 95%를 채운 사람과 아구까지 채운 사람과 차이가 물의 양은 모르겠어요. 한 컵 차일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의 세계는 경작되어진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요 아주 적은 것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경작되어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 있는 그 밭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져도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씨 중에 작은 씨지만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지 못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못 본 나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그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고추를 다 따먹고 이제 고추대를 다 뽑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춧대가 딱딱하죠. 왜 그래 단단하냐면 그게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단연생 나무가 아니라 단연생 이제 나무입니다. 계속 자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대가 커져 있어요. 고추나무에 올라가서 고추 딴다니까요. 그런 건 상상 못 해봤죠. 맨날 석이 숙이고 이렇게 따는 것만 생각하지.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추나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조그만한 고추, 매운 고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가다가 가지 하나 뚝 꺾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놔요. 그래 거기서 따가지고 먹고 다 먹으면 또 가지 하나 뚝 꺾어다가 이렇게 턱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재밌죠?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입니다. 우리 늘 요만큼 자랐을 때 늘 다 떼고 다 뽑아내지만은 겨울이 오니까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래서 더운 지방에 가면 얘가 안 죽고 계속 자라요. 그래서 고추나무 세 그루만 있으면은 한 그루만 있어도 먹고 남아요. 몇 박스를 따요 보면은 옆에 이제 우리 시험교회에 계셨던 이제 김정도 목사님 옛날 탄자니아 있을 때 마당에 고추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실컷 따먹고 남아요. 왜? 사람 키보다 더 커가지고 이만큼 커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열리니까요. 겨자씨도 그렇습니다. 작은 씨지만은 자라면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게 옥토에 아무리 작은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옥토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하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 경작되어져 있는 마음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 같고 또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에 이제 경작되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경작되어진 마음을 하인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이 마음 가지면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내 지금 어려운 형편, 문제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마리아는 지금 필요한 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운데 아니요 이 집이 어려운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작되어진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어려운 문제 포도주 모자란다고 포도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만 경작되어져 있으면 이 문제 아무 문제 안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경작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져도 만약에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무슨 지금 뭐 항아리에 물 채워서 뭐해 하고 그냥 한 두루박 물 그냥 갖다 부었다 합시다. 채웠냐? 아예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얘네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줄게 얼마나 있겠어요? 또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들의 마음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이 마음, 경작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 있으면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형편, 어려운 문제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경작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경작만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만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다 복으로 바뀌구나. 그래서 마음을 경작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마음을 경작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다른 모든 조건이 없어도 이 마음 하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만 경작되어 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든지 야곱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작되어진 마음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은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적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자,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이라는 돌이 가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또 경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의 경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마음의 경작이 안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쫓아. 여러분 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경작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때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통보를 하러 오는 사람이 통보. 인도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와요.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뭐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통보, 일방적으로 뭐 통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다 이제 계획해가지고 이제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고 올 때 정말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비워져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옥토가 되어 있는 마음이면 내 아들아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이 마음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다 망했다 할지라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 하나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옥토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껏 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하나 먹고 살진 모르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못 보는 거예요. 또 우선 당장은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보면은 탕자가 많은 걸 가졌지만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마음껏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이 나고 자기 생각이 차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다행히 나만 장군의 마음을 밭을 갈아주는 그 마음 밭갈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만 장군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성경의 이제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의 씨앗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음성 하나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마음, 떠서 연안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그대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해가 안 가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경작되어져 있는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모든 부분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자존심, 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게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되는 그 마음을 사단이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 사단이 계속 돌을 넣어주고 가시를 넣어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의 돌을 받아들이고 가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이 다 황폐된다는 건 생각지 못하고 우선 내가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이 길로 가면 뭔가 좀 유익되다 싶으니까 내 마음이 황폐되는 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교회 뜻 아닌 길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의 옥토가 아닌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마음 밭갈이 없이 복음이 능력이 안 되듯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똑같이 듣고 있지만은 돌짝 바친 사람에게는 와서 앉아 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아, 내 마음 밭 하나 갈아지면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판단이 버려져서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지 이 마음 하나 되어지면 내 삶에 이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걸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땅이 옥토가 되어지면 씨가 뿌려주면 그 땅을 그 땅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삶을 살 거냐 여러분 마음이 오늘 선택하길 바랍니다. 마음은 돌짝밭인데 마음은 가시밭인데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복되게 만들려고 해도 그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이렇게 마음이 경작되어진 이 밭,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여러분이 신발이 있지만은, 여러분 옷이 있지만은, 내가 백화점 가서 좋은 신발을 보고 좋은 옷,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그 마음을 갖듯이, 아, 나도 저 마음 한번 가져보자. 내가 이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마음 한번 가져보자.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네. 나도 저 마음 한번 가져보자. 어떻게 저 마음 갖지? 내가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갖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금방 복되게, 여러분 삶에도 말씀이 일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